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그 블레셋은 전차가 3만, 기마병이 6천, 군사는 바다의 모래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군이 침략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다는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면은 무기가 없어요. 무기라고는 이 사울의 손에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의 손에 칼이 두 자루 뿐이고 군사들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는 대략 한 600명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전쟁이 안 됐죠. 그 블레셋의 그 전차와 기마병과 참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군사들이 왔는데 고작 600명 그리고 무기라고는 칼 두 자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군대는 전의를 상실하게 되고요. 군사들이 도망을 치고 바위 틈에 숨기도 하고 또 백성들은 흩어지면서 심지어 우물 안에까지 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 난리도 난리가 아닌 그런 상황이 되었지요. 이런 아주 급박한 환경 가운데서 그래도 요나단이 등장을 해서 참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요나단은 믿음이 있어서 그 군사들과 백성들의 눈을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보다는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돌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판단을 한 세 가지 종류로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로 판단은 휴리스틱 판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어림짐작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생각과 충분한 고찰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어리짐작으로 판단하는 것을 휴리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할아버지가 평생 라면만 잡수세요. 그런데 봤더니 아주 오래 삽니다. 그러면 아 이걸 보면 라면은 건강에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요 담배를 평생을 피우시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90세 이상을 오래 사셨어요. 아 그러니까 담배는 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충분한 고찰을 거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간편하게 어떤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을 휴리스틱 판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알고리즘 판단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또 하나의 판단이 있는데 신앙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믿음의 입장에서 그걸 판단하는 것을 신앙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특히 다윗과 골리앗 전쟁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요 이 블레셋이 너무 강성하고 그리고 장군이 앞에 섰는데 아주 거인입니다. 이 골리앗이 덕하니 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다윗은 어린 나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골리앗을 보면서 그 전쟁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이 골리앗은 칼을 들고 갑옷을 입고 군사적으로 무장을 해서 서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담대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군사적으로 또 무기라든지 이런 그 인간적인 안목으로만 보면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호수아 갈렙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돌릴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울은요,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점에서 실패했습니까? 이미 오늘 우리가 15장 봤습니다만은 이 13장부터, 사무엘상 13장부터 사울의 실패가 드러나고 있어요.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울이 교만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어요. 그런데 조금 권세가 주어지니까 이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사장을 무시하고 본인이 나서서 제사를 집전합니다.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물리치고 자기가 앞서서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장에 와서 사울은 또 실수를 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직접 말씀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은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그들을 다 멸하라,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생명을 다 참 죽이라고 하는 끔찍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말렉을 쳤어요. 이겼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을 다 죽이지 않아요. 그 중에서 튼튼하고 건실하고 좀 살찌고 좋은 것을 다 남겨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하죠. 왜 당신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습니까? 왜 어겼습니까? 물었을 때에 사울은요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것도요 내 하나님께가 아닙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벌써 하나님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이 짐승들을 가지고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요? 사울은 생각할 때 제물로 드린다면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그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이 튼튼한 짐승들을 가져와서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좋아하신다. 그렇게 말. 심지어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수양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한 3년 이상의 양이 새끼를 낳으면 그 중에서 아주 첫 새끼를 잘 구분해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키워가지고 3년이 지나면은 그걸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잡아서 기름을 짜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양의 기름은요, 그냥 얼렁뚱땅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는 제물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순종해야 되나, 어떻게 하기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복을 받고 이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어느 마을에 아주 게으르고 집안 청소도 안 하고 지저분하게 사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같이 닥달을 해요. 너 청소 좀 해라. 그게 뭐냐? 이 사람 사는 곳이냐? 그렇게 맨날 잔소리를 해도 얘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아주 방을 거지 속옷처럼 해놓고 삽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예, 그런 애들이 종 있지요, 보면은. 자,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이 아이가 성화에 못 이겨서 하루는 청소를 했는데요. 청소를 하다가 복권 한 장을 발견했어요. 자, 그 복권이 마트에 가서 뭘 사다가 하나 산 적이 있는데 그걸 그냥 던져놔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뭐 집 안에 거지 속옷 같으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엄마 말 듣고 청소를 하다가 그 복권을 찾았는데 복권을 봤더니요, 그게 당첨이 된 거예요. 얼마냐? 5만 2,981파운드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억 원 되는 건데요. 이 아이가 그거 엄마 말 안 듣고 청소 안 했으면은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마 시간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 말 듣고 잔소리에 청소하다가 그 복권을 찾아서 돈을 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복권 삽시다 그 말은 제가 아니고요. 아무튼 이 어머니의 말을, 부모님의 말을 순종하다가 이 덕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엄마 말 들어서 내가 돈 벌었다고. 엄마 말 들어서 손해본을 없다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자랑을 하면서 엄마 말 잘 듣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종하는 만큼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그 사울이 잘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 징계를 받아서 왕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이 사울의 잘못이 발견이 되는데요. 첫째 뭐냐면은 그 전쟁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사울이 하는 짓이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요, 자기가 잘나서 이긴 줄 알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이건 내 업적이 있느라 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은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앞에서 그 아들 요나단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은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고백이 나와요.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들어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아말렉은 거대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금 소수의 사람들이, 또 무기도 시원찮고. 그런데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저 적진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울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만도 못하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생색을 내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하고 바꾸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잘못인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요, 마음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수정해버렸어요. 짐승들을 남기라고 그랬고, 또 그 중에 튼튼한 것은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말씀보다 자기 욕심이 더 강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했는데, 이것이 큰 잘못이죠. 더 나아가서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도 세 번씩이나 13절, 또 15절, 20절로 21절, 예, 거기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모르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죠. 그 사울의 마음을 사무엘이 전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아담아 너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어? 너 어디 갔어? 하나님이 전혀 모르시고 아담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찾아가신 거예요. 가인이 죄를 범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르신 거 아니에요. 다 아시고서 너 동생 어디 있느냐? 아벨의 피가 하늘로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찾아간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자기가 잘못하면서도 사무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큰 잘못이죠. 또 다른 잘못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잘못을 종교적으로 변명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잘못을 했죠. 하나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수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욕심을 가지고 짐승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수정했습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어. 그것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종교적으로 포장을 해서 마치 이것이 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변명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이죠. 잘못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종교적으로 포장을 해서 변형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제물로 바치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잘못이 뭐냐면요,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자기가 수정을 해서 명령을 수정해서 시켜놓고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들이 그랬다는 거,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저 백성들이 무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전가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이죠. 아담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 왜 선악과 먹었어? 아이고, 하나님 저 안 먹으려고요. 저 아주 맹세를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만들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아마 하와에게 말을 했겠죠.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핑계를 대죠. 그리고 단순히 하와만 핑계댄 게 아니에요. 누구를 거론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마치 하와도 잘못이지만은 하나님에게 더 잘못이 있어요. 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저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범죄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에게, 하와에게 자신의 잘못을 떠넘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혹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변명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의 초등학교 한 4학년 학생이요, 매일 학교 지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 왜 자꾸 늦냐, 지각하지 말라,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지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꾸 지각을 해요. 그래서 하루는 불러다가 앉혀놓고 너 왜 그러냐, 왜 매일 지각하느냐 물었더니 그 학생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 선생님, 저는요 학기 초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해서 저는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고 밥 먹고 뭐든 하는 거, 그 선생님이 좀 일찍 오라고 하면 일찍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전에 하던 패턴대로 한다는 거죠. 변명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관점에서 우리는 잘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실수했으면 실수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핑계를 대고 남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이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첫째로 온전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요 100%라야 됩니다. 한 절반은 지키고 아이고 절반은 좀 못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뭐 절반만 순종하는 것은 이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100%.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성 프랜시스가 수도원에 있을 때 하루는 두 사람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 프랜시스가 두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 요즘 같으면은 뭐 시험이 있겠지요.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뭐 시험을 이게 보고 이제 하겠지만은 뭐 그 당시에는 원장이 이제 마음대로 했겠지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아, 여기 배추가 있는데 이걸 뽑아다가 저 밭에 가서 다시 배추를 거꾸로 심어 놓으십시오.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한 사람은 또 원장님 말씀이니까 가서 거꾸로 심고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 생각이 똑바른 사람이에요. 아니, 배추를 왜 거꾸로 심어? 뿌리가 밑으로 가야지.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바르게 심어놓고 왔어요. 누가 합격했겠습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거꾸로 심은 사람은 합격이 되고 자기 생각대로 바르게 심은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프랜시스가 자연의 이치를, 농사의 이치를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순종하는가 자질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은요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해서 불행을 겪게 된 거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울 같은 케이스는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수정하고 이게 취사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버려서 왕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게 만들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담 하와도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으면 얼마나 그 속에서 참 잘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롯의 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황불로 도성이 멸망하는 가운데 빨리 뒤돌아보지 말고 피신하라고 그랬는데 천사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그 미련을 가지고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거 아닙니까?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그 성소에 있는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른 불을 갖다가 제사를 드려서 어떻게 됩니까? 즉사하잖아요. 그 안에서 말씀에 불순종해서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심판받은,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 회개하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15장 25절에 보면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런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 아, 이 사울이 회개했구나. 마음을 고쳐먹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15장 30절을 보시면은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회개하는 척했지만은 자신의 체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예배드리게 달라. 이건 온전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저자 헨리 목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로 부임을 해서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갔더니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너무 오라고 하면 가고 가라고 하면 오고 조용하려면 떠들고. 그래서 왜 그래야 됐느냐, 그 할머니가 그 손자를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아주 버릇이 없게 됐어. 근데 그 아이가 하루는 밖으로 나가는데 엄마가 가지 마라 그랬는데 말 안 듣고 가다가 차에 치여서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잘 양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했으니까 순종이 최고의 복이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